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오늘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그 마음의 그 무게, 그 부담, 그 심한 그 슬픔, 우리가 왜 바울이 그런 심정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 그 자유에서 우리가 지금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1995년에 개봉됐던 영화 쇼생크 탈출 보신 적 있나요? 안 보셨으면 강추합니다. 저는 그 영화를 세 번 봤습니다. 네 번 봤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정도로 이 영화의 이 내용은 뭐냐면, 잘 나가던 은행가가 있었습니다. 앤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아내와 그 불륜남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그러지 않아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누명까지 쓰게 되면서 악명 높은 쇼생크라는 이 감옥에 이제 던져지게 되죠.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암흑의 세계에서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말 그대로 몇 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그를 준비를 합니다. 그 벽을, 콘크리트 벽을 그렇게 파면서 준비를 한 끝에 500m라는 긴 이 하수관을 기어 나와가지고 딱 나왔을 때 그 장면. 이 장면을 보면서 막 같이 막 숨을 쉬는 그 드디어 빛을 보는 그 장면 앞에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와, 정말 자유를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피눈물 나는 노력한 끝에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자유를 되찾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앤디가 갑자기 자발적으로 이 감옥에 다시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수관을, 그 500m 가까운 하수관을 다시 기어가지고 거기서 그 벽을, 콘크리트를 그냥 몇 년 동안 계속 파고 뚫다가 결국 이게 뚫려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철창을 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 그럴 거예요. 왜? 앤디야, 앤디 아저씨, 당신은 왜 자유를 버리고 감옥으로 들어갑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그게 오늘 바울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왜?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거꾸로 가는 신앙, 거꾸로 가는 그리스도인, 거꾸로 가는 교회, 거꾸로 가는 나라와 민족.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떠나서 자꾸 속박의 자리로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모든 형벌과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들은 자유를 버리고 다시 속박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속박이요? 율법이라는 속박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문제였던 것이죠. 어제는 3.1절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106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목숨을 걸고 길거리에 나와 외쳤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여러분, 이건 구호가 아니었죠.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처절한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던 자유를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 참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민족이, 이 속박과 비참한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갈망했고 정의와 진리를 붙잡는 강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헌신과 신념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다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게 되면, 사회를 보게 되면 과연 우리는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그 자유를 어느 순간 빼앗기지 않았는가? 그 자유를 오히려 속박의 도구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에 이 무거운 말씀,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갈라디아서로 싫어하는 이유들을 제가 나열했죠. 너무 바울이 감정적이다, 너무 말을 막 한다, 너무 내용이 어렵다. 오늘 본문이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바울이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바울이 아주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바울의 심정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목소리를 좀 들으면서 오늘 이 복음의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누리면서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자유에서 속박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바울은 고대 사회에 그런 편지 형식을 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에서는요, 편지를 쓸 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키는 어떤 형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 그렇죠? 그리고 그 지역을 밝힌 다음에 언제나 뒤따랐던 내용은 인사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런 인사말은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게 되거나 또 다른 일반 서신서를 보게 되면 심지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썼을 때도요, 그는 언제나 따뜻한 인사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따끔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책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들의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내용을 얘기해야 되면 그럴수록 더 따뜻하고 더 칭찬하는 인사 말을 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예로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 엉망진창인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일단 뭐 파벌이 너무 심했어요. 갈등이 너무 많았습니다. 진짜 갈라질 대로 갈라진. 바울파, 개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그건 뭐 나열된 파고요. 수많은 파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하나 되지 못했어요. 계층 간의 갈등도 너무 심했습니다. 주인과 종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놓고도 굉장히 갈등이 심했습니다. 심지어 교리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부활에 대한 교리도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 근친상간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그냥 없었던 걸로 그냥 넘어갔던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정말 세상 보기에 부끄러운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막 이런 소송이 일어나고요. 이런 정말 심각한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무거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면서도 인사말만큼은 예의를 지켰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족함 없이 은사를 많이 주셨고 여러분 안에 이 은사가 많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와,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하는구나. 예외 없이 사도 바울도 이 고대 사회 편지 형식을 따랐는데 유일하게 따르지 않은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가 볼 때 갈라디아서는 그 정도 아니잖아. 뭐 근친상간도 없었고 고린도 교회처럼 막 성찬하러, 성찬을 하러 왔는데 막 사람들이 술 취하는 거예요. 몇 사람 막 술 취해요, 집단적으로. 이게 교회예요? 그렇게 심각한, 문란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이 적어도 인사는 하고,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감사도 하는데,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요, 인사도 없고, 칭찬도 없고, 예의 없이,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들에 대해서 좋은 점을 생각할 여유도 없었고 떠오르지도 않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마디예요. 폭탄 선언을 합니다. 개역 개정은 좀 아쉽게 번역이 됐어요. 아니, 이상하게 번역됐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이 여기노라. 그건 너무 약해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빨리 복음을 떠났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지금 떨리는 목소리예요, 지금.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표현이 뭐냐, 싸우마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I am bewildered 한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어이가 없다,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나는 지금 멍한 상태다. 멍해졌다, 이거예요. 난 지금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엔 I am deeply disturbed 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지금 굉장히 속상하다, 이거. 아주 바울이 노골적으로 감정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큰 고통과 상심을 겪고 있었을까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은혜를 떠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너에게 주셨는데 근데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 은혜를 버리고 속박으로 갈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자유를 버리고 노예 상태로 가고 은혜를 버리고 고된 노역으로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 자신으로 갈 수 있느냐? 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면서 바울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아직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이제 막 거름마인 분들은 어쩌면은 갈라디아서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도 모르는 상황에서 율법 하니까 그게 뭐야?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사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쓴 편지인데 이 그리스도인들한테 계속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찬양을 하다가 마음에 감동도 받고 눈물 흘리며 기도도 했는데 예배 끝나고 세상에 나가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려고, 내 노력으로 살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에서 속박으로. 저는 우리 허브의 성도님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 누구도 거꾸로 가는 신앙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체크포인트 찰리라는 곳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체크포인트 찰리는 이제 그 베를린 서독과 동독의 이제 장벽에 있는 지점인데요. 사진을 띄워주시면 이게 서쪽입니다. 이 서쪽에 보면은 뭐 이렇게 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뭐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나 격려의 말들과 십자가, 그 뒤쪽에도 십자가 많이 세워져 있고 저 화환들과 이렇게 꽃이 늘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독에 있는 사람들, 이 자유를 누린 사람들이 동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였었어요. 그만큼 서쪽과 동쪽은 천국과 지옥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와중에도 동독으로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디아스포라 수련을 하면서 제가 탈북민들을 만나면서 교제를 합니다. 뭐 그분들 중에서는 정말 굶주림을 피해서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군 생활하다가 북한의 그 현실 속에서 절망하면서 나온 분들도 있고 또 평양에서 굉장히 높은 고위 관직에 오르셨다가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분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은 노골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이 북한에 대해서 친북 정책을 말하는 그 정치인들을 다 북한도 좀 보내버렸으면 좋겠다. 한번 가서 직접 그 실체, 그 정권의 실체를 보고 대화를 하자. 뭐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직접 살도록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가려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탈북민만 있는 게 아니라 탈난민들도 있습니다. 북한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도대체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버리고 왜 자꾸 속박으로 스스로 가고자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도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는 자꾸 율법으로 속박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에서 나쁜 소식으로 가고 은혜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지만 자기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 순종, 자기 헌신, 자기 노력으로 갑니다. 이게 뭐냐면 바울에 의하면 복음을 거꾸로 뒤집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내용입니다. 본문이에요. 복음을 뒤집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어떻게 뒤집냐면 이게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믿음이 우리의 선행에 기초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선행에 달려있게, 믿음이 선행에 의존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착하게 살고 얼마나 말씀을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결정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다른 복음도 아니라 거짓이다. 즉 나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가게 되었을까요? 7절을 보니까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게 다 너희들만의 잘못은 아니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지금 막 싸잡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큰 혼돈 가운데 있고 그렇게 지금 깊은 갈등을 겪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너희들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있는 거짓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거짓 세력이 있어요. 겉으로는 자유를 약속합니다. 겉으로는 이게 맞는 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우리를 속박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짓을 가르치는 영적 세력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게 갈라디아서의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다 그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행위가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행위 위에 세우려고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그렇게 될까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을 사실 믿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말하고 믿으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저절로 계속해서 육체의 본능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뭐예요? 복음이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모든 선행이, 우리의 모든 순종과 헌신이 믿음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너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고 내가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았고 내가 얼마나 내 말씀을 많이 지켰느냐라는 기준을 보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요? 믿음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늘 기억해요. 믿음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순종, 세워진 행위, 세워진 우리의 모든 선행만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위와 선행에 의존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내가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남들보다 더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선행도 많이 하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처럼 더 잘 지켰어요. 율법을 다 잘 지키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항상 결과는 뭐냐면 내가 충분히 선행을 했는가라는 질문을 우린 계속 던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노력했고 헌신했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확신이 생기지 않고 믿음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받아주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많은 선행을 했고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이 되었고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누구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기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좋은 소식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대가는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디폴트 모드, 우리의 방식은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선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선함이 나타나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노력으로 순종하고 선행을 해서 그 선행과 순종이 충분하다고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복음은 하나예요. 복음은 우리의 노력과 순종과 선행이 아닌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때 그 믿음을 통해 나타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사랑의 수고가 되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잘못된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거슬리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오해되기 쉬워요.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를 싫어하는 입니다. 현대 교회의 온화한 감성에 political correctness에 너무 맞지 않는 말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내가 다시 말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라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너희들 다 지옥가, 너희들 다 저주받아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잘못 또 적용하면 또 우린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막 저주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정말 마지막까지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결국 그것 때문에 죽음까지 면치 못하게 됩니다.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품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라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뭐 복음을 부정한 것도 아니고 예수를 부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맞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것 플러스 할례와 안식일과 정결법과 이런 규정들을 다 지켜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게 좀 치우친 거 아니냐? 그건 좀 너무 좀 이렇게 좀 지나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야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 이게 그냥 그대로 영어로 표현하면 to hell with you 그 얘기예요. To hell with you.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18장에 보면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그냥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이런 표현이 뭐냐면 왜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데려가면 너희들끼리 그렇게 할 것이지. 그러니까 너희들이나 지옥으로 향하는 지옥과 같은 그 삶을 살 것이지. 왜 이 많은 이방 그리스도인들까지 그 지옥으로 함께 끌고 가려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그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그 자유를 날마다 누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내 노력으로 자기 중심으로 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지옥이에요. 우리의 삶은 해보세요. 안 해보기를 바라지만 해보세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무리 해도 확신이 오지 않습니다. 확신만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그리고 남들 앞에서는 하는 척하면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까지 정죄한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그게 서기관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할 거면 너희들만 그렇게 해라. 이 사람들까지 끌고 가지 말라. 차라리 너희들만 그렇게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1세기 당시에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웠습니다. 자유를 위한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똑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빼앗고자 하는 자유의 삶에서 속박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고 정죄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너무나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왜 복음을 떠나고 자유를 떠나고 기쁜 소식을 떠나서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사실상 자유를 빼앗기고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은혜를 최종적으로 선포하셨어요. It is finished.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순종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고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반응이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거 없이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속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도 부담스럽고 신앙생활도 무거운 짐이고 저는 우리 허브의 성도들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 빼앗기고 속박으로 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모든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도 넘칠 때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허리가 불편한 분들은 얼마든지 앉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찬양을 한번 부르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먼저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먼저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